사실 그 오늘 예배가 한해 중에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예배일 수 있지만 설교는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가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졸린 상태로 오니까요. 지금 따뜻하니 잠도 오죠, 그죠? 꾸벅꾸벅 졸면서 들으세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단체 카톡이 오늘 막 이렇게 울리던데. 목사님들 명심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짧아야 됩니다. 예. 예. 짧아야 은혜 받습니다.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짧게 한다고 애를 막 쓰는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컹철컹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넘어간다, 또 넘어간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예. 따뜻하니까 졸면서 들으세요.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이니까요. 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어요. 이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지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오래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탁하는 그분 입장에서야 뭐 크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좀 사소하진 않는 부탁. 불법은 아닌데 이내 삶의 규칙을 위반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 삶의 원칙에는 빗나가는데, 뭐 물론 불법 행위 이런 건 아닌데 결국 들어줬습니다. 왜 들어줬냐 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부와의 관계가 너무 즐거웠어요. 고작 연락해봐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전부지만, 아, 그래도 한평생 알고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는 이제 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가지고 이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제 조금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이 사람이 별볼일 없어서가 아니라 뭐 오히려 저한테는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는 분인데 또 거절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거절하고 나면 저는 마음이 착하니까. 예, 착하기 때문에 거절하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와 함께 의논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 마음 상하게 한건 아닌가. 그리고 이 아내와 함께 내린 결론이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이 원칙대로 함께 살아왔는데, 그래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다. 이런데 이 부부의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 일로 인해서 안 좋게 풀리는 경우라 해도 그 사람과 앞으로 안 보고 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떨어져 나갈 관계라면 떨어져 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 이야기죠, 그죠? 이쯤 되면 이제 제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 정말로 삶의 원칙이라는 게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큰 원칙이야 이렇게 바로 서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너무 큰 원칙이라 가지고 우리 자잘한 일상의 결정과 직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보수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같은 이유로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큰 원칙에서는 뭐 사실 위배될 것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삶의 원칙은 자기 철학, 자기의 세부적인 신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보증 쓰는 일은 없다. 뭐 이런 것들. 그게 그런 신념이 있냐, 그런 원칙이 있냐라고 저한테 스스로 자문했을 때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아, 있다. 나한테 있다. 나의 삶의 원칙이. 그러나 그 원칙이 꼭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저는 때때로 위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처음 경우처럼 비록 영국에서 1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지냈지만요. 가까이 교제하면서 늘 같이 놀러 다니고 걸핏하면 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하면서 지내고 지금은 비록 뭐몇년 전에 이 한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에 떨어져 있는 부부지만 늘그 부부를 생각하면 보고 싶고 기분 좋고 우리가 그 부부와의 관계가 너무 즐거우니까 내 삶의 원칙을 때때로 어겨서라도 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되게 단호했죠. 우리가 사실 그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즐겁지 않고 뭐 그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건 상관없이 그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요. 가차없이 내 삶의 원칙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해줄 게 아니다. 정말 사실 이런 관계도 필요한 걸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살가운 관계로 지낼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때때로 어정쩡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념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원칙에 위반되는 부탁이라면 거절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깨지는 것이고 뭐 말면 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예수님이 이 점을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성경책 뒤에 우리 십계명 있죠? 한번 보고 갈까요? 십계명에 제4는 있습니다. 그죠? 성경책 맨 뒤에 있을 겁니다. 싼 건 없는가? 뭐 있지 여기도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석의 문제가 생기죠. 이거 사실 안식하라는 말이거든요. 쉬라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실제로 이게 고문이 아니라 그냥 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면은 말 그대로 쉬라는 정신은 사라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것만 강조되는 겁니다.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진짜 쉬는 겁니까? 비행기 10시간 타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예. 비행기 10시간 딱 타고 내리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비행기 10시간짜리 탁 타고 내면서 아이고 잘 쉬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빨리 가서 샤워하고요. 잠 옷 입고 눕고 싶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누가 일합니까?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냥 앞에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닭장 속의 닭처럼. 그 지난번에 영국 오면서요.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비행기 안에 그 드라마가 있길래 봤습니다.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던데 그거 1편에서 8편까지 보니까 영국 도착하더라고요. 한숨도 자지도 못하고 당연히 9편 내용은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찾아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보고 멍하게 있었던 겁니다. 보다 보니 8편까지 봤더라고요. 그 우리는 꼭 일을 한다고 해서 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휴일에 차 청소를 하면서 쉬기도 하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쉬기도 합니다. 목사의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독서겠죠.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이래 독서가 취미일 수 있겠지만 목사에게 그게 취미일 수 있습니까? 그 일이잖아요. 들어오는 것 없이 이거 나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하듯이 전력을 다해서 이 책을 읽을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쉴 때 책 안 보는 것 아니에요. 이 설교 준비와 상관없이 그저 쉴 때 이렇게 보는 책도요 얼마나 삶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생생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요 가끔씩 그 우리 교인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뭐 그냥 지나칩니까?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그게 또 뭐 즉석 심방이고 또 교제 아닙니까? 그게 쉼이고 그죠? 목사가 꼭 교인을 안 만나야 쉬는 게 아닙니다. 만나도 잘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 IPC에 지금 그 총회장은 그 영국 분인데 요크의 그 매튜 로버트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캠브리지에서 공부하신 그 우리 교단 뭐 석학이에요. 같이 얘기하면은 자극도 되고요. 도전도 받지만 피곤한 스타일이. 지난번 이제 총회장이 벨기에 목사님이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레오 프루시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지난번 그 벨기에에서 같이 그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후배 목회자다 싶으니까 자기의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월요일에는 어떤 전화도 안 받는데요. 심지어 교인이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도 월요일에 연락 안 한대요. 화요일에 전화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좀 안식에 대한 경직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인을 만나도 내가 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처음 목회할 때는 월요일 일체 연락 안 받고요.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하고 월요일에 만난 분들도 많고요. 또 월요일에 제 전화 받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월요일에 교인들과 함께 쉴 수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삶의 원칙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 그죠? 이거였지만,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아들이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갑자기 아프면요, 뛰어가서 의원을 불러오고요, 자기 집 부엌에 뭐 불이 나면은 뛰어가가지고 물을 막 가가지고 급히 뛰어가서 떠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삶의 원칙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건데 이미 그렇게 삶은 살고 있었다고요. 한마디로 자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 또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자기 삶의 원칙을 깼어요. 아들이 아픈데 뭐 딸아이가 아픈데 그럼 안식일이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뛰어가서 의원 불러와야지.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죄다 즉시 구하는 것을 이 안식일에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이 뭐예요? 애완동물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자기 재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신실하다 하는 유대인들도요, 자기 재산이 손해당하는 이 상황에서는 안식일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자기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제4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예 몸 하나 까딱 안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사실 무식한 이 율법주의자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그게 쉬는 겁니까? 오히려 고문이죠. 그게 고문 아닙니까? 내 재산이 그냥 손해나는 상황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 저도 가끔 그 비행기 탈 때 그런 생각해요. 야, 내가 왜 내 돈 내고 이 고문을 받고 있나? 닭장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케이지에 갇힌 그 닭의 신세를 막 묵상하면서 아, 계란은 프리레인지 사묵자. 예, 그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양을요 탁 꺼내는 게 쉬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마음의 안식이 오겠습니까? 유대인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데 어디서 생깁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재산이 아니라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서 생기는 겁니다. 아무 매력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요. 된다 해도 그 사람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다 해도 사실 뭐 그 관계가 내 행복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입니다. 그죠?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정말 매력 없는 사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요, 아주 쉽게 안식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깨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오늘 설교 초두에 제가 말했던 그 두 번째 경우가 되겠지요. 내 삶의 기준을 아주 쉽게 꺼내들 수 있습니다. 불꽃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 12시가 됐나 봅니다. 그죠? 당시에 이런 병자들은요, 정말 친해져봐야 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아주 쉽게 자기 삶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쉬워요. 예수님은 사실 이런 상황 전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원칙주의자들이라서 그런 질문을 내한테 하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실상 진작 그렇게 이미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칙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상은 너희들은 관계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제각각 삶의 원칙들이 있죠. 자기 삶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원칙주의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삶의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는 반드시 드려야겠다. 그런 원칙은 뭐 사실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원칙주의가 될 수는 없어요. 주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그거 시험치러 안 갈 겁니까? 주일에 아프면 응급실 안 갈 거예요? 내 삶의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보증은 안 선다. 근데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가 부탁하는데 그 뭐 원칙 지킬 수 있어요? 지킨다 한들 뭐 할 겁니까? 뭐 평생 그러면 외톨이로 살다 갈 거예요? 우리는 이미 원칙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부탁이 들어오면요, 그 부탁과 내 삶의 규칙을 비교해보고 그 적합성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부탁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승낙이나 거절되는 경우가요, 부탁의 내용에 있지 않아요. 대개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이 사람이 말하면 같은 부탁을 하면요 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부탁이라도 저 사람이 하면 안 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이들 보면은 이거 정말 영리합니다. 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 다 알아요. 가정의 규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요. 가정의 규율에 뭐 합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알아요. 우리 집에서는 10시 되면 자야 된다든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칙들을 정말 잘 압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기막힐 때가 뭐냐면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지 정말 잘 알아요. 내가 오늘 친구 집에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빠한테 말해야 될까? 엄마한테 말해야 될까? 아이들은 이거 안 가르쳐줘도 잘 압니다. 부탁의 내용은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떤 관계 속에 말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모녀, 내가 모녀 관계 속에서 말해야 될까? 부녀 관계 속에서 말해야 될까? 아이들 참 현명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관계 중심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죠. 내 양.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고민 없이 꺼냅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단절돼도요, 내 행복에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원칙을 들이댑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너뭐 하려고 하니? 그때 예수님은요, 네가 들이대는 그 원칙보다 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귀하다, 더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할 말이 없지요. 왜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의 메커니즘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남은 일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일이죠. 보통 죽이고 협박하고 하는 일들은요, 합리적인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꾸미는 겁니다.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기면은 협박하고 죽이니 할게 없어요. 대체로 진 사람들이 분한 마음에 꾸미는 음모입니다. 뭐 이제 새로운 해지요. 2019년. 우리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좀 구체적인 목표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무시했던 사람 있으면 우리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다 모인 사람들이 꽉 차게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요, 서로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척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우리 막 사랑하는, 불편한 관계도 있고 하잖아요. 좀 얼굴 보기 싫은 관계도 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 다른 교회 가면 막 서로 다 사랑하고 막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이요. 뻥입니다. 위선이고, 막 위선이에요. 막. 예. 서로 예쁘다 하면서도. 아이고, 뭐 뒤에 저 야시같이 꾸미가지고 막, 온데 막 이야기하고. 사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서로 막 너무 막 서로 다 사랑하는 거 그런데 섬에 가서 막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좀 싫은 사람도 있고 보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아, 저 사람은 좀 만날 때마다 불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신비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또 서로 관심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죠? 쉽게 원칙 들이댈 수 있는 사람도 많고요. 내가 보면 크게 뭐 지장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너무 목표가 원대하면 좌절하니까요. 작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올한해 정말 내가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고, 뭐, 좀 불편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 있으면요. 이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정말 귀하게 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아, 내가 이한 사람 사랑했는가. 기도하시면서 목표를 세우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다고 어려운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예. 좀 쉬운 사람 정하세요. 내가 평소에 좀 이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너무 내가 너무 이렇게 멸시했던 사람 말고 좀 적당히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쉬운 목표를 정하세요. 올한 해는 정말로 우리 아내만큼은, 우리 남편만큼은 사랑해보자. 그런 목표는 너무 원대한 목표입니다. 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세우면 좌절하니까요. 그보다 좀더 쉬운 거. 예. 꼭 목표 세우라고 하면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세운 사람이 있는데 좀 현실적인 거 그죠? 예,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예, 말하지 말고 가슴 속으로만 세우세요. 예, 꼭 센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세우라고 하면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손 마른 자 취급하고 있었는데 올한 해는 내가 사랑하기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인지 이거 내가 듣고 기분 나빠야 되는지 고마워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만 묻어뒀으면 좋겠어요. 예, 저분 한 사람은 내가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산보다 귀하고요. 내 삶의 원칙도 깨뜨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이 사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예시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멸시했던 사람을 들어가지고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 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우리 재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요, 정말 이미 마귀가 많이 심어놔가지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요. 근데 사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으면요, 쓰라린 상처를 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용감하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원칙을 깨뜨리면서도 구덩이에 손을 내밀어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친한 사람, 내가 즐기는 관계에 있는 사람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두 팔 걷어붙이고 살아가지만 시큰둥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을 들이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소 내가 무시하는 사람, 내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나의 재산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 우리 새해 첫 시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의 아픈 상처를 알기에 더더욱 손 마른 자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기에는 주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상처조차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상처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용기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19년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한 주님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